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안 좋은 것 있잖아요. 안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다 내게 가져오라고 그래요. 주홍같이 붉은 죄다 내게 가져오라고 그래요. 야, 원수 갚는 거, 그 손에 피 묻히는 일, 그 네가 하지 마. 내가 해줄게. 안 좋은 것은 다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좋은 것은 아낌없이 주십니다. 죄사함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수많은 복을 주십니다. 수많은 응답을 주십니다. 좋은 것은 아낌없이 주세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죠. 좋은 것은 아낌없이 주시고, 안 좋은 것은 다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끔 있잖아요. 정말 순종하기 힘든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예. 헌신하기 정말 어려운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순종하기 힘든 순종과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헌신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순종하기도 힘들고 헌신하기도 힘든 거왜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요구하실까요? 본문 3절을 보세요. 이 순종하기 힘든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누구를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이제 출발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세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즉시 순종했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지체하면 흔들릴 것 같으니까 즉시 결단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수 있고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요. 번제로 드려질 아들 이삭이 종종걸음으로 아버지를 따라 나섭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아빠의 마음 생각해 보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갰다. 당시 문화로 나무 쪼개는 일은 전부 종들에게 시키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만은 자기가 직접 쪼개는가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헌신이 수동적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하는 헌신이 아니라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4절을 보세요.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3일에 작심 3일이라는 말 아시죠? 첫날 독하게 먹은 마음이 둘째 날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 아시죠? 셋째 날이면 가장 변하기 쉬운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번제 드릴 장소를 지정하시는 것을 보면 3일 길이거든요. 굉장히 치밀하신 거예요. 너 처음 먹은 마음 변하지 않았니? 이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변할 수 있는 3일길이에요, 3일길. 너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겠느냐? 헌신할 수 있겠느냐? 모리아 산에 오르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세요.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번제 드릴 장소까지 종들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종들과 함께 가면 아들을 잡아 번제단에 드리려고 할 때 두 종들이요. 아유, 주인님.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지금 제정신이에요? 아들이에요? 양이 아니에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드리려고 했겠죠? 그러면 두 종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주인님, 치매 오셨어요? 이러면 순종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두 종들을 현장까지 데리고 가지 않은 거예요. 장애물을 미리 제거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헌신하기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이제 이 아들은 일꾼들이 번갈아 가면서 지고 갔던 나무 짐을 혼자 거뜬히 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완전한 성년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역하거나 반항하면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이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으면 아버지,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다면 제가 번제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제단 위에 올라가 스스로 결박되지 못하면 이 그림, 이 역사가 펼쳐질 수가 없어요. 아버지 아브라함 나이는 100살이 훌쩍 넘었고 이삭은 완전한 청년입니다. 두 손 꽉 잡아버리면 꼼짝도 못해요. 도망가면 잡을 수도 없어요. 이 모습이 바로 이삭의 자발적 순종과 헌신의 자리고 이 자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받는 자리고 동시에 이삭의 믿음이 인정받는 자리였습니다. 1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칼을 번쩍 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이삭이 놀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누가 더 놀랍니까? 하나님이 더 놀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와, 뭐가 있어요?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틀에 걸려서 아브라함이 잡기가 아주 딱 좋게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순양을 보는 순간 오늘 본문 14절이에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순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그 순양의 목을 시퍼런 칼로 칩니다. 목이 꺾이고 피가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순양은 몸을 팍 떨겠죠. 그리고 숨이 가파 몰아쉬면서 순양은 몸부림을 쳤겠죠. 순양의 가슴이 쪼개어지고 피가 철철 흘린 채로 번제단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 이삭은 자기를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지는 순양을 보면서 자기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메시아가 보이는 겁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은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속죄 제물을 손으로 만지면서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을 사도 요한처럼 만지는 겁니다. 느끼는 겁니다. 순양이 흘린 피를 보면서 예수님이 흘린 피를 느낍니다. 자신을 번제로 드려져야 하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은 온 몸으로 구속하신 예수님을 느끼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도 예수님이 느껴집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를 아는 거죠?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이삭은 순종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순종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헌신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이 사랑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고 섬세하게 일하셨는가, 그건 모릅니다. 셀지기가 되어 셀 모임 갖자고 할 때 자꾸 피해 다니는 셀론을 전화하죠. 카톡하죠. 문자하죠. 방문도 합니다. 싸늘한 눈초리. 야, 내가 빚져서 내가 이런 대접 받는다면 차라리 좋겠다. 그 영혼을 향해 다가가는 셀지기의 그 모습 속에서 셀지기가 뭘 느낀지 아세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썼다는 거. 그 헌신의 자리에서만 그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 환자를 눈만 뜨면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들 고생 많으시거든요. 가족들도 그 의사 얼굴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름에 딱 휴가철에 의료 선교 외국으로 갑니다. 그 모습 육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할 텐데요. 얼굴은 달덩이 같은 행복이 있습니다. 순종과 헌신의 자리에서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서 그래요. 아멘입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을 섬기는 주일학교 직이, 지체를 섬기는 지체 직이, 그 헌신의 자리에서요. 우리는 그걸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나를 구원했는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순종하기 힘든 순종을 요구하시는구나. 헌신하기 힘든 헌신을 요구하시는구나. 꼭 그 순종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만 그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순종과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요. 그리고 또 체험하는 게 뭐냐면 나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17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역사를 크게 볼게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까지는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석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를 하시는 이가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신들의 씨를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구속 사역의 현장을 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복음을 봅니다. 각 나라와 각 족속들이 구원받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계시록 15장에서 짐승의 수 666을 이기고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온 우주적 승리하는 교회를 봅니다. 이럽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아멘입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첫째,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하셨는지를 봅니다. 둘째,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셋째, 자신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금부터 설교할 내용입니다.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15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 17절에 어떻게 드러납니까? 내가 네게 아직까지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너 거기서 죽어버리라고 그러고 안 하는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 17절에 어떻게 드러납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것을 죽어도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 안 풀리니까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결국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걸 죽어도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 18절에 어떻게 드러납니까? 또 하나님은 또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블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오늘 은혜롭게 기도하는 임장노님도 천하 만민 속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혼미연 집사님 지휘를 너무 잘하잖아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오케스트라 연주자들, 우리 반주자들 들어가죠. 여기 자빠져서 있는 나는 들어가죠. 들어가죠. 여러분도 들어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하고 14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떤 복을 허락해 주셨는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우와 몇 배?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뭘 주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뭐하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르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자신을 드리는 이삭에게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이 이 12절에 어떤 복을 주십니까? 몇 배? 100배. 13절에 거부. 14절에 양과 소가 때를 이르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의 가족 여러분, 나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요 새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받고는 못 견디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이삭이 체험한 은혜를 보면서 내가 부족하지만 이삭이 누렸던 그 은혜 나는 얼마만큼 누렸는가. 순종하고 헌신하는 이삭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나를 통해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가. 부족하지만 간증할 때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때가 나이가 24, 25, 26 그때거든요. 24, 25, 26. 근데 그때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이 김동영 교수님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강의 내용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분은요, 틈만다면 이 구절을 암송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인데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그 교수님 하면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 떠올라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여러분, 주의 종이 돼서 선지동산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평생 붙잡아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소경의 인도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듯한 목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준비되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꾸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학생 시절부터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됐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정말 애썼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죄를 멀리하면서 살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도 다 멀리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때 장가를 갖고 새댁을 데리고 그때 장흥 시골교회로 부임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따라오는 사람도 미쳤고 데려간 사람도 미친 겁니다. 결혼식 올리고 한 달 만에 갔어요. 사택도 없습니다. 그냥 월요일 되면 그냥 방 하나 얻어놓은 시골방 얻어놓은데 그 새댁을 두고 학교 갑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데리고 간 사람도 미쳤고 다른 사람도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내 자신을 드렸을 때 15년 동안이나 점쟁이하던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사기병으로 평생 고생하던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고 몸이 회복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31살 10월 달에 목사 안수 받고 11월 달에 13평 아파트로 이사 와서 시작된 교회가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때 나이 31살이에요.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렸습니다. 정말 부족한 것이 많고 31살 뭘 알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여러분 앞에 정말 세계 교회 앞에 그래도 먹고 사랑의 교회 백동전 목사하면 알려져 있잖아요. 교인들이 나를 그렇게 세운 겁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나를 세운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 그거 정말 제가 체험하는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성경 구절인데 나는 이 구절이 굉장히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구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보십시오 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8절 말씀이요 여러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제게 주신 은혜입니다. 네. 6절을 보십시오. 적게 심는 자가 많이 거둘 수 없습니다. 적게 심었는데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요, 하나님은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 무너져버립니다.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것도 싫어하고 기쁘고 자주 이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이 말씀 사실입니다. 왜 주님이 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억지로 하는 건 싫어해. 즐겨내는 자 하나님 기뻐한다? 근데 왜 이렇게 심게 하는 줄 아니? 8절입니다, 8절. 목적이 이거예요. 이 은혜를 주고 싶은 거예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이거. 그래서 해년마다는 못하지만 가끔 우리 교육자들 헌금 내역을 이렇게 점검을 하고 상담을 합니다. 주일헌금 얼마씩 했고 성경헌금 어떻게 했고 감사헌금, 추수감사헌금 어떻게 했는지를 다 내역을 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렇게 헌금 생활하면 안 된다. 나도 교육전도사 때 그 백영규 목사님이 내게 헌금하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 사례금 5만 원 받을 때 주일헌금 감사 11조 구역헌금 딱 되니까 다섯째 주 드는 달은 2만 5천 원 헌금이고 그리고 넷째 주 들면은 2만 3천 원 정도 헌금이더라. 그러니까 사례금 받고 헌금을 가장 먼저 첫 열매로 다 떼놓는데 그때 처음에는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이것이 무슨 헌금이냐, 세금 이제 안 하면 쫓겨나니 갈 수 없이 이렇게 시작했던 헌금인데 그 헌금이요 내려가지를 않아요.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헌금 생활 제대로 가르쳐 준 것 때문에 8절의 은혜를 제가 누리고 사는 거 아마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틀림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바꿔도 못 견디시는구나. 아멘입니까? 바꿔도 못 견디세요.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받는 것보다 내가 교회에서 사례비 받는 것보다 하나님 나 헌금은 더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게는 아까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런 간절함이 있었느냐면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말 복을 받아야 될 종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때 그래, 네 기도라면 내가 들어야 돼. 내가 네 기도라면 내가 더 들어야 돼.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은요,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하죠. 학력보다 끝발 높은 건 실력이다. 그래서 스펙이 별로 내세울 게 없다면 실력을 갖춰야 된다. 이 부분에 굉장히 신경 썼습니다. 지방 출신이라도 실력을 갖추면 스펙을 초월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 이 적중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실력이 아무리 탁월해도 실력보다 더 끝발 높은 끝발이 있는데 그게 복끝발이에요. 상끝발이 복끝발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복 받아야 돼. 끝발 중에 끝발이 복끝발이야. 복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 받아야 돼. 되어져야 돼, 되어져야 돼. 되어져야 돼. 믿습니까? 왜 원당 금식성회를 합니까? 예. 아멘입니까? 참 복급발이에요. 이 복이요. 이 복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아야 되고요. 너의 형제와 가족과 형제, 친척이 복을 받아야 돼요. 이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요, 산전수전을 다 겪었는데 우리 청년부를 담당했던 전도사님이요, 나보다 기복주의라고 있잖아요. 연판장을 A4 용지로 6장을 돌려가지고 교회를 돌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 목사 안수 받은 지 15년 됐는데 당신도 최하 나를 평가하려면 안수 받고 15년 뒤에 나를 평가해야지. 아, 이제 시옷도가 나를 평가하면 되겠냐. 이제 그랬죠. 사람은요, 복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끝발 중에 상끝발이 복끝발이다. 주여, 이 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거 받아야 돼요. 자, 이것을 위해서요, 심어야 거둔다, 그래서 선을 심어야 선을 거둔다. 복을 심어야 복을 거둔다. 디딤돌을 심어야 디딤돌을 거둔다. 절대 누구에게도 거침돌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 뺄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 상하게 해서 잠 못 이루게 할 수도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절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누구에게나 디딤돌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심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받고는 견뎌요, 못 견뎌요? 받고는 못 견뎌요. 자, 오늘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쁜 것은 다 자기한테 가져라. 좋은 것은 아낌없이 줘. 근데 간혹 순종하기 힘든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헌신하기 힘든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는데 그 순종과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사랑 십자가일세. 나의
주목을 불끈지고 기도합시다. 좋지 않은 것은 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져라고 합니다. 좋은 것은 아낌없이 허락해 주십니다. 때로 순종하기 힘든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헌신하기 힘든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만 그분의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헌신의 자리에서 밖으로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을 사는 내가 순종하는 이삭이 되기를 원합니다. 헌신하는 이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마음을 토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기 힘든 순종도 하기 힘든 헌신도 하나님 그 자리에 내가 가서 있게 해주세요. 헌신하는 나를 통해 순종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제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제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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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리에서 이삭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났듯이 헌신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만나듯이 놀라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듯이 주여, 내가 순종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밖으로 못 견디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